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초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할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약속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돈이나 물건을 빌릴 때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도 있고요. 부부가 결혼할 때 서로를 아껴주고 평생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도 있고요. 그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지고 신뢰를 잃게 되죠.
네, 직장에서 일을 배울 때에도 어떤 조건이나 능력을 갖추면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겠다는 것도 약속이고, 남의 것을 훔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하겠다는 것도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사회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약속으로 유지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약속한 것을 반복해서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새롭게 어떤 일도 함께하지 못하겠죠?
네.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서로 신뢰하지 못해서 항상 불안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도 약속대로 하지 않으니까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고요.
네,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서 안전하고 질서 있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모두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가능한 거겠네요.
그렇죠. 하다못해 요즘 남조선에서는 버스가 몇 시에 어느 정거장으로 오는 것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미리 정확한 시간 약속을 잡을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버스 운전사가 정확하게 버스의 운행 간격을 약속대로 지키며 운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끼리 개별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관계만 깨지겠지만 비행기 출발 시각이나 바다 위 등대 같은 것을 약속대로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잖아요. 심지어 나라와 나라끼리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요.
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고 신뢰할 만한 신실한 사람이 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약속을 깨뜨리고 잘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처음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내용도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거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이신데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약속을 깨뜨린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니 먹지 말라. 는 이 말씀, 하나님의 요구도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생긴 것이 바로 죄와 죽음의 시작이었네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스스로 타락과 죽음을 향해 걸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조건 없이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상관없는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나 국가에만 해당하는 약속이라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아브람이었던 이름을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신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이 그 약속 안에서 일어나게 될 거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 때문에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네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으로 인해서 어떻게 모든 나라가 복을 받고 회복되는지 성경에서 자세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탈출한 그 후손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모든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렇다면 이 말씀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약속이 아닌가요? 우리는 아시아에 있는 북조선, 남조선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 없다면 우리와 상관없는 약속 아닐까요?
자, 마지막 구절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이것을 알아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겠죠?
네, 제사장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또 제사 드려서 죄를 용서받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왜 죄를 용서받아야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낼 수 없기 때문 아닐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못이 있으면 서로 마음이 불편한데 용서를 빌고 화해하면 다시 잘 지낼 수 있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뜻이죠.
이제 보니 이 약속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었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었어요.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스라엘 편만 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시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나거나 잘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순종의 여부에 따라 각각 복과 저주라는 다른 결과를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라는 약속을 지킬 경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신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손해볼 것 없는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생명, 우리의 물질과 자원 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다른 가짜 신들처럼 인간의 생명이나 피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돈과 재산을 바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시고요. 사실 이런 좋은 조건으로 약속을 했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나쁜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혼한 부부도 혼인 약속을 어기고 상대방을 버린다면 미움받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요.
사람들끼리의 약속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0절 63절에서 6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 같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했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열국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우리에게 복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깨뜨린 인간이 스스로 저주의 길로 걸어가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정말 무서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정말 이 말씀처럼 나라가 망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경고가 사실로 증명됐네요.
그럼 아까 살펴봤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명기의 약속대로라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선하신 요구와 약속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살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잘 보셨습니다. 사실 신명기에 나온 복과 저주의 약속은 우리가 선택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과 뜻에 잘 순종할 수 있었다면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죠.
누군가 계속해서 나와의 약속을 어긴다면 정말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관계를 끊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신자가 되었지만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말만 하면서 그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증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증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니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들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정확히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른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실패했지만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거라는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명기에 나온 모든 저주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네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모두 감당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약속조차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네요.
네, 잘 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구약시대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역사의 기록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실로 확인할 수 있죠.
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약속을 어긴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셨네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여기게 되겠어요. 나쁜 일이라면 함부로 약속하지도 않고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참 좋았는데 이제 슬슬 방송을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약속과 신뢰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약속을 깨뜨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볼까요?
네,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약속을 깨뜨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저 역시 하나님과의 선한 약속을 많이 깨뜨리면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그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공정하고 신실하게 살기보다는 때때로 자기의 마음과 욕심대로 그 약속을 뒤집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렇게 쉽게 약속을 깨뜨리는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북조선의 신자들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북조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준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는 총 4권이죠. 이 4개의 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어떤 것인지 아실까요?
제가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태복음이 맨 처음이라 흔들릴 뻔했는데 윤솔 자매님의 생각에 저도 한 표 던지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눈치가 정말 빠르십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동시에 이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복음서이고 그래서 엄청 빠르게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마지막 여섯 장은 거북이처럼 느릿느릿해집니다. 그 이유도 아실 수 있을까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구절을 자세히 공부해 보신 분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전체 16장 중 3분의 1이 넘는 마지막 6장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이 매우 중요해서 그런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일주일 중 예루살렘에 입성한 첫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할 때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순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 분량 중 3분의 1이 넘게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하고 있다는 건 당시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남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역사적 상황이 성경의 구조와 분량에 영향을 주었군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시대적인 상황도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집중적으로 묘사하는 예수님은 고난 중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종의 모습, 섬기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 고난 너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바랐던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길에 깔기도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목사님, 그 자고로 왕에겐 특별한 경호와 의전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빌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니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한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요, 창조자요, 구원자이신데 백마도 아닌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으니 너무 초라하고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우습고 위태로워 왕의 행차 모습처럼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다르면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진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가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일까요? 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자기를 왕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다 거부해 오셨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왕임을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이십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경험 없는 나귀 새끼. 이건 타는 사람도 힘들고 태우는 나귀도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경험 많은 나귀가 아니라 기웃뚱거리고 연약하고 실수 많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러네요. 경험 많은 나귀보다 경험 없지만 순종하는 나귀 새끼를 찾아 사용하신 것을 보면 경험과 연륜보다 중요한 건 주가 쓰시고자 할 때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기도를 찾으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래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이니 마땅히 돌려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귀를 빌려준 자, 예수님의 머물 숙소를 제공해준 자, 무덤을 내어준 자 모두 하나님의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초라한 왕의 입성 모습임에도 백성들은 열광했습니다. 겉옷을 나귀 위에 올려놓아 안장 같은 역할을 하게 했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놓아 그 위를 걷게 했습니다.
마치 고대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의 개선식 같이 열렬히 환호하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이요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는 주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구원의 주님을 기대하고 있고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백성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건 올바른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기대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는 정치적, 군사적 구원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내가 바라는 예수님으로 만들어 경배할 수 있겠다는 경각심이 드네요.
예수님을 내 꿈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과 건강을 주실 구원자로 기대하며 찬양하고 있다면 이건 내가 만든 예수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닐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첫날의 모습에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날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하셨던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잎이 무성했기에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낯선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성전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렬로 변해 있었고 참을 수 없었던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다음 날인 셋째 날, 전날에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하루 사이에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제자들이 보았고 예수님은 교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 그 이유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본문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독교를 몹시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닌데도 열매가 없다고 저주질이나 하는 게 어디 제정신입니까? 더구나 말없는 식물에게 저주를 퍼붓다니. 심지어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의 저서 중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반드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를 본문을 통해 좀 더 깊이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깊은 연구 없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가 많은데 탁월한 철학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특징,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생각보다 금방 해결됩니다.
말씀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 조선에서 잘 볼 수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무화과의 추수는 6월에서 7월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며칠 후면 6월절이기 때문에 4월경이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성경의 언급은 추수의 때가 아직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봄인 3월이나 4월경에 파김이라는 작은 열매가 먼저 열리고 나중에 열매가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 잎과 꽃이 피고 무화과가 열리게 됩니다.
추수의 때가 아니더라도 잎이 무성한 시기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있어야 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 기대했는데 당연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속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행위로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도 나무의 상징을 들어 교훈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두 가지 나무가 있는데요. 바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덜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여기서 극상품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지극정성으로 돌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정성껏 돌봐 좋은 포도를 맺어야 하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실패한 모습을 말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상태, 그리고 지금 그들의 종교 행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잎만 무성했는지 성전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방인들로 찾아가 예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성전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성전 밖에서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었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면서 이방인의 뜰에다가 시장을 설치해버렸습니다. 매매하고 장사하고 돈 바꿔주고 직영으로 관리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돈벌이 시장으로 변해버렸고 이방인들은 예배할 곳을 잃어버렸네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신 말씀이 더욱 깊이 와닿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듯이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의 행위를 책망하고 뒤엎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형식과 예식은 있었지만 마음은 떠나 있었고 본질은 없었습니다.
정말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상태와 똑같았군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강도의 소굴로 변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 같은 이유였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고 잎만 무성한 신앙, 내용 없고 형식뿐인 신앙에 대해 심판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저의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찬양을 열정적으로 드리며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있어도 그것이 형식에 그쳐 열매 없는 모습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입니다. 변한 것이 없다면 오히려 상태는 더 나빠져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달라진 삶, 이것이 내용이고 열매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잎만 무성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대답해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그 나무가 즉시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너무 놀라 어리둥절해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을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신뢰해야만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열매도 기쁨도 활력도 생기도 없어집니다.
기도하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지혜도 생기고 거룩해지고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아서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기도는 기도의 과정에서 교정되어 바른 기도로 바뀝니다. 자, 셋째,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막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중 하나가 용서치 못하는 마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예수님도 예물을 드리기 전 원망들을 만한 일을 생각나면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죠.
네,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있어서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기도가 막힙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그때 막힌 것이 허물어집니다. 사랑하는 북실은 성도님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올바른 동기로 끈질기게 기도하고 용서하며 살아서 열매를 풍성히 맺고 본질이 살아있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아멘.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매님들은 권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권력을 가진 위치에서 네. 행사하는 어떤 힘?
네.
네.
저는 어떤 특정 사람의 언어적인, 비언어적인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어렵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국어사전은 권위를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권위는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권위 그 자체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위자가 올바른 길로 이끌어간다는 전제하에서요.
네.
권위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지만 문제는 권위주가 될 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던 부분인데요. 권위주의는 사실이나 상대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존의 권위에 기대어 사람을 대하거나 사태를 바라보는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권위는 좋고 필요한 것이지만 권위주의는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의 삶 중 세 번째 날에 권위에 관한 문제로 대립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둘째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에 분노해 매매한 자들을 내쫓고 상가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성전을 깨끗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다음 날인 셋째 날에도 성전을 거니셨는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다가왔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입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 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이들은 산헤드린 공의의 주요 구성원들인데요. 어제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 따져 물었던 겁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고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주요 책임자들인 자신들이 예수님께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다는 것이군요. 결국 예수님의 행동은 권위 없는 자가 행한 불법적인 거라는 주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종교 권력에 정치 권력 그리고 경제 권력까지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자신이 있어야 하는 권위에 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몰아세운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종교 권력,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이 없으셨죠.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쓴 것도 아니고 대군을 거느린 것도 아니고 초라한 사람들을 제자로 두고 있을 뿐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세상 권위에 관해서 예수님은 이들을 감히 상대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없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행동해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권위, 세상의 권위보다 더 높은 하늘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은 당시 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말씀과는 전혀 달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 학벌, 상황, 형편에서 내세울 것이 없어도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에겐 세상의 권위를 능가하는 하늘의 권위가 함께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역질문으로 맞서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의 세례는 요한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며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목사님,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혹독하고 매서운 광야로 내몰아 친히 직접 훈련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난 자인들인지를 알게 되자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몰려 나왔습니다.
요한의 진리에 대한 외침은 권력가인 헤롯 왕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요한은 진리를 외치다가 결국 목이 베어져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요한은 비록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로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자신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으니 요한을 의인으로 인정하면 그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은 더한 의인으로 인정되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이런 포석으로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31절 32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그들은 양자택일의 쉬운 질문인데도 깊은 고민에 빠졌고 결국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따라 답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누릴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이 나에게 더 큰 이익이 될까? 마늘 넣고 고민하다가 대답했죠. 진리를 맡은 자들은 자들인데 정작 진리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른다고 대답한 이들에게 예수님도 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부천 성도님들, 참된 권위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리 욕심, 자기 만족, 자기 이익, 권력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세상 권력을 움켜쥐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권위를 주십니다. 지혜와 용기, 정직과 신실함으로 세상 풍조와 맞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예수님은 말씀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친 백성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건 올바른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는 정치적 군사적 구원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진정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앞에 있던 열매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으로 들어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강도의 구렬로 변해버린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는 뿌리까지 말라버렸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형식만 남은 종교 행위를 상징합니다. 그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 이방인들의 지도자리였던 뜰을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는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전 청결 사건에 격분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는지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권력을 쥐고 있던 이들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역질문을 하셨고 요한은 선지자로 믿는 백성이 두려웠던 그들은 알지 못한다 답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맡은 자들이었지만 자신의 권력을 향유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진리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익과 권력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권위를 주시고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 구원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진정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임을 가르치십시오. 예수님께서 열매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와 성전을 정결케 한 이유를 알려주고 무엇을 교훈하기 위함인지도 가르치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께 권위의 문제로 따져 물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권위를 주신다는 것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장미